계속해서 다윗과 바세바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바세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5절 말씀에서 다윗이 바세바를 성적으로 취한 결과 결국 바세바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지요.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녀가 보낸 이 두 마디 소식은 다윗의 평온한 삶과 일상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아마 바세바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우상을 만들어 왔고 그것들을 섬겨왔으며 그 대상을 바꾸어 오면서 이번에는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은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며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준비한 왕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왕의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삼으며 무기를 만들며 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며 세금을 내게 해서 소유를 가져가며 너희 노비와 소녀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사무엘상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데 실패하고 또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세속적인 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민 백성들이 왕의 제도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오늘의 말씀 역시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장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길을 날마다 선택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세속적인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자기 죄를 은폐하기로 결정하고 신속하게 이 일을 거행합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 우리아가 바세바와 함께 동침 했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어냄으로써 태어나는 아이가 우리 아이의 아이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려 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직위와 은사가 여지없이 오용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과 힘과 신분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부분은 이렇게 다윗이 애정행각을 행하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혀 다윗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아까 범죄를 행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그대로 맞이하게 하실 뿐입니다. 정확하게 성관계 이후에 바세바가 임신하도록 하나님은 이를 허락해 주실 뿐입니다. 죄와 악을 선택한 결과를 그대로 그 결과를 맞이하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시편 5편 4절의 말씀에 시편 기자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과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경 내내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행하고 악을 선택한다라면 하나님은 범죄하고 패역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정결규례를 통해서 자신을 정결케 한 후에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구약의 법칙이었던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있다라면 이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행한 우리의 죄와 허물의 결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다윗의 1차 은폐 시도가 있습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 다윗의 2차 은폐 시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위치가 특이합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마치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고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31절까지 드디어 이스라엘이 암몬의 라빠를 점령했다라는 이 사이에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전제하고 전쟁 사항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주가 아닌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이 스토리의 주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대목인 것이죠. 다윗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범죄의 은폐를 시도합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고대 근동에 일반적인 전제 군주가 행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구두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본절의 원문에는 보내다라는 단어가 모두 세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요압에게 보내고 우리아를 보내라라고 이야기하고 드디어 요압이 우리아를 보냅니다. 모두 다윗의 명령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이 본절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똑똑한 머리로 자신의 치안, 자신에게 당한 난관을 극복하고자 집중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여서 대안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볼 때 모두에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에게도 밧세바에게도 우리아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꾀를 내고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장에서 돌아온 우리아에게 먼저 요압의 안부와 군사들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마치 그가 생생한 전함과 군대의 평안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다윗이 자신의 수치스러운 스캔들을 은폐하기 위한 위선적인 제스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참 평안을 묻는 것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마음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도리어 우리아에게 평안을 묻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가증스러운 모습이죠. 사무엘하 1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여기서 발을 씻으라라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다윗이 무심코 뱉은 말처럼 보이지만 바로 다윗의 계략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라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자기 집에 내려가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잠을 청합니다. 이에 다윗은 다시 우리아를 불러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않느냐? 예, 우리아의 대답이 대단히 걸작이죠. 사무엘상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외쳤던 신앙 고백과 같이 사무엘 하에 정말 대표적인 고백을 우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진짜 다윗에게 큰일이 났습니다. 다윗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우리아는 대단히 충성스러운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는 어설픈 신앙인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지니고 자신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이유와 군인으로서의 충성심 때문에 그녀의 아내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철저한 원칙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삶을 지배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아의 삶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우리아의 모습은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기 이전의 모습과 대단히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충정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대신에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생명이 대단히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맹세한 이 일은 이미 다윗이 저질렀던 일이죠. 바세바와의 동침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아와 하지 않았고 다윗이 했던 것이 바로 바세바와의 동침이었습니다. 다윗의 간악한 태도와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태도가 본문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왕이었던 다윗은 대단히 악하며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햇사람 우리아는 선하고 의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은 우리아에게 아내와 더불어 자기 집에서 잠을 자라고 명령하였는데 우리아는 자신의 동료들과 잠을 자는 모습을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또다시 우리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1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또다시 다윗은 두 번째로 우리아가 바세바와 동침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우리아의 철석같은 충성심을 술기운을 빌려서 자신의 의지를 꺾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우리아는 이번에도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잠을 청합니다. 다윗의 은폐 시도가 집요할수록 우리아의 충정은 점점 더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 모두가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의 범죄 은폐 행위에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아는 자신의 신앙과 신념에 근거하여서 권력과 힘에 항복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다윗의 2차 은폐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다윗은 이번에도 고대 근동에 전제 군주들이 행했던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대단히 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기로 한 명령이 담긴 내용을 우리아의 손에 편지로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는 명령을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전달하는 최악의 제약의 선택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이 인간으로서 가장 잔인해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아의 편지로 알려져 있는 고사이지요.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다윗과 우리아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따라 전장으로 나가면서 우리아는 다윗에게서 뒤돌아 서 있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눈빛은 대단히 편안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붉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려한 조명이 우리아를 비추고 있는 것이죠.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불릴 정도로 명암을 잘 살려서 그 그림에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그 빛과 어둠을 통해서 전하였던 화가입니다. 그 붉은색은 죽음과 대속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죽고 있는 겁니까?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죄와 범죄로 인해서 우리아가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의 등을 보고 있는 다윗의 눈빛은 흔들리는 듯합니다. 그림을 나중에 이제 인터넷 속에서 살펴보시면 마치 렘브란트는 둘 중에서 누구를 연민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 둘은 똑바로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눈을 보기를 피하는 것인지 그들이 우리를 피하는 것인지 그들 모두 우리와 눈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한 여인의 사랑을 갈구하는 신을 닮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죄를 짓고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타락한 나약한 인간의 그 눈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죠. 이에 반해서 우리아의 눈빛은 왕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전장으로 나아가는 한결같은 굳은 눈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각자가 걸어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에 화려한 명성과 부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노년은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파산 선고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비참하게 노년을 보내다가 운명을 달리했던 화가가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렸던 시기가 바로 그의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노년의 말년의 시기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본 시기를 지나고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점에서 그는 신앙의 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렘브란트는 다윗과 우리아의 눈빛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다윗과 우리아의 두 모습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탁월한 계략과 대담함과 추진력을 발휘해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이방의 왕이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가장 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바로 이 역시 다윗의 모습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가장 잔인할 때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를 행하고 있을 때 인간은 잔인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죠. 우리아를 맹렬한 암몬과의 전쟁에 앞세워서 그를 두고 이스라엘 군대를 철수시켜서 전장의 맨 앞에서 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계략을 그 편지의 내용에 써서 보냈습니다. 요압은 그대로 다윗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과 드디어 햇사람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범죄의 파급 효과로 인해서 우리아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용맹스러운 용사들 역시 이 전장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요압이 이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지요. 요압이 전령에게 왕이 만약 성에 가까이 간 일로 인해서 노하시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라고 보고하라라고 이 전령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전령은 이 모든 내용을 다윗 왕에게 그대로 전하죠. 그래서 다윗이 다음과 같이 전령에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매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예,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윗은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전사 소식이 바세바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소리내어 울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바세바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바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 주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의도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례가 마치자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을 보내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고 그녀를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게 합니다. 모든 격식이 갖추어지고 이 다윗의 범행은 철저하게 은폐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장의 27절 마지막 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흥미로운 것은 열왕기서에 보면 수많은 왕들, 하나님을 배역했던 왕들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이 사무엘서에 유일하게 여기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큰 범죄를 저질렀죠. 모든 것이 은폐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신분과 권력과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쟁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실존과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오늘과 지금까지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 2021년 새로운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들, 건강과 물질과 재정과 관계와 지위와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힘과 능력과 지위와 신분으로 바르고 공의로운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닌 모든 축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행하며 죄질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결정과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결과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로 인해서 현재의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대변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다라고 말해주지 않는 수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지 않는다라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던 것 같이 그가 악에 물들어서 가장 잔인한 성향을 드러냈던 것 같이 우리 역시도 내재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새해 2021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라고 인정받는 새해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